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반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도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긴 어렵지만 그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전쟁에서 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따돌림 신세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최근의 반란 시도를 극복하면서 특별 군사작전 목표와 관련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전장에서의 입지도 전혀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명시적 목표인 한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법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최근 12명의 사망자를 낸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소재 한 식당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러시아 요원 추정 남성이 반역죄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파괴를 돕는 사람들은 최대 형벌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남성이 공습 몇 시간 전에 러시아군의 해당 식당을 촬영한 영상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국방장관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가 그들이 선택한 무모한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한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지금은 핵심적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돕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에 수십 대의 레오파르트 탱크와 방공체계, 장갑 수송 차량 등 27억 유로 상당의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발트해 국가들과 폴란드 등을 포함한 동부 유럽에 대한 방어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는 동쪽 측면을 방어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장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96대 레오파르트 1A5형 탱크 판매에 대한 스위스 방산업체 루아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평의회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스위스의 전쟁물자법에 위배되며 스위스의 중립정책에 조정이 이뤄야 한다는 점 등을 거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중립국 관련법과 별도의 무기 금수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국산 대공방어체계인 아이언돔 등 군사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자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군사장비 체계들이 이란의 수중에 넘어가고 역설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언돔이 이란의 손에 넘어간다면 수백만 이스라엘인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중국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 외교협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은 사라지지 않으며 미국도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를 명확한 결승선이 존재하지 않는 장기적인 경쟁으로 묘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양국 간의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였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두 나라 국민들 간의 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올여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협력 가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평화적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올 여름에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이 3국 간 협력이 강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 일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29일 올해 여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3국 간 협력을 위해 가능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elebrate the remarkabl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캠벨 조정관은 29일 서울에서 한국 통일부와 연합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영상 축사에서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자 관계에서의 괄목할 만한 진전을 축하하고 그 진전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올해 여름 워싱턴에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일 3국은 현재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는 8월 말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한 달 반 정도 뒤에 한국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혀 미한일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방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기조연설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국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청으로 머지않아 다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전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미한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으로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며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치, 군사,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과감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안보리에서 미한일 3국 간 공조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특별 강연을 통해 미한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머지않아 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미한 NCG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The declaration also calls for the formation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which is moving forward quickly.
골드버그 대사는 워싱턴 선언에 담긴 NCG 창설 관련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첫 회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CG 첫 회의는 다음 달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가 만든 가치동맹은 선함을 위한 동력이라며 올해 70주년을 맞은 미한동맹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을 미한 관계를 여는 다음 장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로 이 시대의 큰 도전 과제를 함께 극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은 글로벌 리더이자 미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부상해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양성하고 민주적 가치관을 지지하고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가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국 동맹의 추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년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의 중심축이었던 미한동맹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를 구축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또 다른 특별 강연자로 나선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영내 평화와 번영을 전복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다며 지속적 위협에 직면해 미한동맹은 양국 주권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이스 부사령관은 미한동맹은 양국 공동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더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양국군이 함께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조 대상 제외를 비롯해 모든 가용한 방법을 활용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27일 북한이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이날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대한 전화회견에서 VOA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fully meet the minimum standards and did not make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또한 북한 정부는 더 나아가 인신매매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 억압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성인과 아동의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VOA의 질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다이어 대사는 답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is highlight these issues in the tip report. And to the reporter who asked the question,
인신매매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했음에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을 원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In addition to highlighting this in the TIP report, we are also utilizing the restrictions of assistance As those reporters may know,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관련 3등급 국가에 대해선 인도주의 목적이나 무역을 제외한 미국의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도구이자 북한에 대한 재정적 타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또한 양자, 다자 외교를 통해 강제노동에 속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미얀마 등 11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베탄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한국에서 개최된 미한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올해 국빈 방문 형식으로 파트너인 한국을 맞이할 수 있어 기뻤다며 몇 주 전에도 블링컨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7일 보도 자료에서 미국과 한국이 미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 제6차 회의를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핵안보 분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2015년 미한 원자력 협정에 따라 설치된 양국 간 최고위급 원자력 협력 관련 협의체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진흥과 수출 통제, 핵 안보 등 4개 실무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이날 두 나라는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과 핵 테러 대비와 대응, 국제 원자력 기구 협력 등 국제 핵 안보 강화를 포함한 핵 안보 주요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측 아트 애킨스 미국 핵안보청 부청장 보와 한국의 윤정권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 기획관이 공동 주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평가를 정보당국에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토록 하는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2024 회기연도 정보수권법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정보당국이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8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는 이런 조항 등이 담긴 정보수권법안을 지난 22일 의결의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정보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법률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 정보당국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의 활동과 임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사진 역할을 하는 법률로 이들 기관의 예산 수준과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영향에 관한 정보당국의 평가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정보수권법 제정 180일 이내에 의회의 정보관련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양국 간 기타 협력에 관한 평가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의 효과 등의 평가가 담겨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잠재적 지원에 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말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s we have said publicly, North Korea delivered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into Russia for use by Wagner toward the end of last year.
한편 하원에선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 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은 최근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세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닌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입니다. 필리스 의원의 안건은 회색지대 전술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별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부처 및 부처 간 합동 대응 노력에 관한 재검토 내용과 함께 관련 정책 제언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하원 의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제출 마감일은 오는 30일입니다.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이 마감되면 국방수권법안은 채택된 수정안들과 함께 본회의 심의 및 표결에 붙여집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의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존을 현실적인 대중국 정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유리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8일 미중 갈등과 관련해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 미국 외교협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중국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중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교류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결승선이 없는 장기전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 경쟁에서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 long-term competition. As I said, I don't think there's a finish line, but we want to make sure that in that competition, we're in a position of strength where we are.
그러면서 우리는 경쟁력에 투자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와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합의를 구축한 덕분에 이 문제를 유리한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문제에서도 미국이 다른 주요 국가들과 더 나은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you've seen, we've spent a tremendous effort to try to reinvigorate, rejuvenate existing alliances like NATO, like our partnership.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은 기존 동맹과 동아시아에서의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어 동시에 국가는 물론 민간 부분,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에 맞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을 완벽한 폭풍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탈냉전 시대 이후 강대국 경쟁과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민주주의 후퇴 등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n inflection point comes around every few generations where there's such profound changes taking place that
블링컨 장관은 변곡점은 몇 세대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향후 몇 년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와 이에 대항하는 비자유주의 질서가 향후 미래를 규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에선 경쟁력에 투자하며 대외적으로는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오판을 일으킬 수 있는 강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영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위협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남중국해 연례 컨퍼런스 행사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최근 영내에서 미국과 동맹에 대해 가하는 행위들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중국 항공기가 남중국해 공역에서 미군 군용기에 대해 위협 기동을 했고 주변국 공군과 선박에도 같은 위협을 여러 차례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작전을 중단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We've called on Beijing to cease these unsafe maneuvers which increase the risk of miscalculation.
이어 미국의 정책은 각 나라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국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는 세상은 우리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더 큰 비전의 일부라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영내와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하늘과 바다가 국제법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되며 규칙에 기반한 해양 영역이 존중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설명하면서 영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interests and I believe the collective interests of all like-minded partner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and freedom of navigation.
영내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파트너들의 공동 이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동맹과 파트너, 우방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정책을 상기하며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은 동맹, 파트너 관계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역량에 투자하며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와 협력해 공동의 이익과 원칙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go back to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at the president announced last year. You can see
또한 이것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 문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이 전략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주요 초점은 동맹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역내 모든 도전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도는 국가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며 각국이 선택해 강압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What we always say is We're not in the business of forcing countries to choose. What we are in the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를 미국과 동맹 파트너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And maybe just one comment about the Quad. Really, I'll just reiterate. I think it'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rategic developments.
쿼드는 같은 생각을 가진 4개의 강대국, 같은 생각을 가진 4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비공식적으로 모인 것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봐온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발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쿼드 참여국들은 영내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을 공감하고 있으며 사자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영내 해양안보 수호와 불법 행위 단속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이 러시아 극동지역 나후카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러시아 항구 입항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이 나후카 항구에 입항한 건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전 9시 47분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나후카 항구에서 약 6km 떨어진 개선 장소에 대기하던 북한 선박 금야호는 28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이동을 시작해 약 1시간 만에 나후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29일 오전 4시 현재까지 금야호는 나후카 항구에 정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러시아 항구 입항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1991년 건조된 중소형 화물선인 금야호는 파나마와 팔라우 선적을 거쳐 2016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는 함경남도 함흥 소재 성천강 수산회사가 금야호의 소유주로 등재돼 있습니다. 금야호는 지난달 20일 나홋카 항구의 개선 장소에 도착했으며 이후 한 달 넘게 해당 지점에 대기하다가 약 40일 만인 이날 입항을 한 것입니다. 북한 선박이 3년 만에 러시아 항구에 공식적으로 입항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백길 교역이 재개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 매주 한 척에서 세 척의 선박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항 등으로 보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야호 운항을 계기로 사실상 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온 북러 간 선박 운항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면서 약 2년 4개월 만에 대북 정제유 수출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금야호가 과거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금야호가 2021년 5월 9일 청진에서 석탄을 선적했으며 닷새 뒤인 14일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 해역에 머물던 금야호는 다음 달인 6월 27일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중국 닝보 저우산에 머물던 어느 시점 석탄이 하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홋카 항이 과거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곳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토고 선적 선박 DN5505호를 억류했는데 이후 이 석탄은 북한산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북한이 나홋카 항에 석탄을 하역하고 이후 제3국 선박이 이를 선적해 또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불법 석탄 수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최근 VOA에 금야호의 과거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주목하며 러시아 입항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야호가 어떤 물품을 선적 혹은 하역할 예정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2016년 발사한 위성 광명성 4호가 최근 빠른 속도로 낙하 중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가 이르면 수일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6년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가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사령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위성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N2U에 따르면 KMS-4로 명명된 광명성 4호의 고도는 28일 현재 200km에서 240km 정도입니다. 앞서 BOA가 5월 18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광명성 4호의 고도는 325km 안팎이었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6월 22일 관측된 고도는 450km대였습니다. 1년 사이 고도가 250km 정도 떨어진 가운데 특히 최근 40일간 100km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광명성 4호는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죽은 위성으로 불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가 소멸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광명성 4호가 소멸의 맨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now it's in the very final stage of that descent. I expect that it will re-enter.
다만 광명성 4호가 소형 위성인 만큼 지상에 도달하기 전 완전히 불타 소멸할 것이라고 맥도웰 박사는 말했습니다. 광명성 4호의 고도 저하 이유에 대해선 통상 저궤도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의 고도로 지구의 외기권을 돌면서 대기와의 마찰과 항력으로 인해 고도가 점점 낮아진다며 광명성 4호도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조선일보는 한국공군당국을 인용해 광명성 4호가 이틀 뒤 대기권에서 불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도웰 박사는 통상적으로 미국 우주사령부가 며칠 내로 대기권 재진입이 예상되는 위성에 대해 미리 고지한다며 하지만 아직 광명성 4호에 대한 고지가 없는 만큼 소멸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박사도 주기적으로 고도 상승을 추진하는 부스터 엔진이 없는 광명성 4호의 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고도가 200km로 접어든 단계라면 낙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you cross a certain threshold of roughly 200 km altitude,
The whole process accelerates very much.
위성이 날마다 190km, 170km, 130km로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마카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20km 수준에 도달해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질 때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2016년 2월 7일 서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이를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으며 이 위성도 현재 우주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머지않아 소멸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맥도웰 박사는 광명성 3호 2호기는 처음부터 광명성 4호보다 높은 고도로 쏘아올려져 아직 소멸 단계는 아니라면서 하지만 광명성 4호와 유사한 패턴으로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as you see, the rate at which it comes down is very similar. It's a very similar satellite.
그러면서 광명성 3호 2호기 또한 몇 달에서 1년 안에 소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맥도웰 박사는 말했습니다. 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의 고도는 2022년 이후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 위성의 고도는 지난해 6월 450에서 500km 안팎을 유지하다 최근에는 370에서 380km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와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로 일한 적이 있지만 통일부를 거치지 않은 학계 출신 인사로 인권 문제를 활용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새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현 주 태국 대사를 임명했는데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의 북한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협조와 유엔의 수동적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개발 및 지원단체 개발 이니셔티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에 빠져 외부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제롬 소바즈 전 유엔 개발 계획 UNDP 평양 사무소장은 이 수치가 유엔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발표한 2020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 of 10 million people in need of assistance comes from the UN 2020 report.
소바즈 전 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 상황을 이 보고서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4년 전 상황을 분석한 유엔 보고서를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2021년 유엔이 제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의 통계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납득하기 힘든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재환 북한연구실장과 최규빈 부연구위원은 당시 분석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2015년에서 19년 사이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연평균 5.1%, 1인당 실질 GDP는 4.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유엔의 고강도 제재로 북한의 교역 규모가 대폭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오히려 같은 기간 북한의 경제 규모가 3.6% 감소하고 1인당 실질 소득은 5.4% 감소했다는 한국은행의 추계가 더 현실적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보고서라고 하기엔 허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여러 유엔기구가 이러한 북한의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행태를 두둔하는 게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의료지원단체 관계자는 VOA에 WHO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의 보건정책을 찬양하는 글을 보면서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흐메드 잠시드 모하메드 WHO 평양사무소장이 북한의 악화한 보건 상황이나 코로나 백신 거부 문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예방접종 캠페인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는 처참한 북한의 의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아흐메드 잠시드 모하메드 소장은 WHO 홈페이지에 북한의 후속 예방접종 캠페인은 효과적인 정책이라면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지도력과 거버넌스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통계 작성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와 일부 유엔 기구들의 이러한 수동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활동을 감시하는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유엔워치는 28일 VOA에 유엔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힐릴 로이어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유엔에 보고하는 통계나 기타 정보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선전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실패한 국가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를 회피할 수 있고 대신 잘못된 정보가 유엔 시스템에 반영돼 김정은을 위한 선전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해외 북한 파견 북한 노동자와 북한 주민들의 삶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유엔과 자주 접촉했던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램코 브레코 교수는 유엔의 북한 내부 통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통계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구할 수도 없고 접근하기도 확실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브레코 교수는 자신이 아는 한 유엔 기관들도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접근 권한을 누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보단 탈북민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증거에 의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다른 유엔 기구들의 기본적인 자료를 공급하는 유엔 개발 계획 UNDP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UNDP는 20년 동안 해마다 1천만 달러를 지출하면서 북한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통계 자료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nd they've been working at that for 20 years, you know, spending $10 million a year.
브라운 교수는 UNDP가 북한의 국내 총 생산 GDP 데이터를 산출했어야 했다면서 유엔 기구들은 곡물 생산량 추정과 지원 사업은 잘 했지만 시장 조사 등에 관해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면 곡물 생산량보다 곡물의 시장 가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이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농장에서 감자 등 곡물을 얼마나 더 생산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보단 장마당에서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또 내렸는지를 아는 게 북한의 식량 상황을 파악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과거 이 문제를 유엔 기구들에 자주 제기했지만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이 곡물 가격은 국가 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비정부기구들도 파악하는 식량 가격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파악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니세프 등 유엔의 대북 인도주의 기구들의 북한 관련 통계 허점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28일 현재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에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건 아프리카의 최빈곤국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I have never worked in an environment so devoid of data.
소바주 전 소장은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며 국가 경영에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그토록 열악한 정부도 본 적이 없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각 부처와 단위가 통계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며 관리들은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바지전 소장은 이런 이유로 유엔 기구들은 위성 사진 등을 통해 식량 재배와 보건 분야에 국한해 북한이 제공한 정보를 교차 확인한다면서 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선 통계에 큰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통계처의 경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관련 북한의 보고서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바지전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통계 역량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가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we will not improve data collection in North Korea unless we start working.
북한 정부가 이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노력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데이터 수집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소바지전 소장은 현재 유엔 공유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외에 어떤 종류의 개발 역량 강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의 중요성과 정확한 통계를 산출토록 북한의 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통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역설적이란 주장입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은 북한의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여러 통계를 밝힌 건 긍정적이라며 북한도 데이터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sanctions environment, they just don't trust anybody to help them to do anything.
밥슨 전 고문은 그러나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며 기꺼이 마음을 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더 잘할 수 있길 원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엔워치의 노이어 대표는 하지만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 중 하나라면서 유엔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상대하는 북한 정권을 면밀히 조사하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이어 대표는 유엔이 그렇게 할 의향이 없거나 할 수 없다면 독자들에게 일종의 광고 속 진실, 즉 해당 정보가 유엔의 권한이 없으며 북한이 제공한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는 것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면책 조항을 분명히 제공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과 베트남이 국제사회와 정확한 통계 공유를 통해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비약적으로 발전한 역사처럼 북한 정권도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평화 수준이 올해도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가별 평화 수준 평가에서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4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호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는 28일 2023년 세계 평화지수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이란과 미얀마 등 20여 개국과 함께 최하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또한 한국과 타이완, 일본, 중국 등 19개국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153위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4단계 상승했지만 이는 북한 내 상황이 개선된 결과 때문은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이 같은 지표 개선은 지난 2022년 5월 북한 내 저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정부가 국경 봉쇄령을 내리고 수개월 동안 시행한 국경 및 이동 제한 조치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작성된 세계 평화지수는 국내외 분쟁과 군사비 지출 규모뿐 아니라 난민수, 주변 국가의 관계, 대내외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작성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이 전년 대비 9.4%포인트 증가한 33.4%로 조사 대상 16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가 36.9%로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의 또 군사화 부문에서도 163개국 가운데 161위를 차지해 폭력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 사회안전과 안보 영역에서도 각각 139위와 136위로 전반적인 평화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치 휘필드 유엔 주재 호주 대사는 이날 보고서 발간 기념 행사 기조연설에서 각국의 평화 수준을 평가하는 최초의 평화지수 보고서가 발간된 2007년 이후 우리는 국제평화 안보와 관련한 도전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끔찍한 영향,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미얀마 등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The DPRK is a perennial threat, a perennial risk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휘필드 대사는 북한은 항구적인 위협,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세계 평화지수 평균이 지난해보다 0.42%포인트 악화했고 84개국의 평화 수준은 개선된 반면 79개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내 분쟁, 테러가 세계 평화지수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1년 사이 평화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는 우크라이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는 아이슬란드가 꼽혔고 덴마크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않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나타났고 예멘, 시리아, 남수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131위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한국은 43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7일 공개한 미국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제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한국인 비율은 7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주요 23개국 가운데 각각 93%, 87%를 기록한 폴란드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대해 10년째 높은 호감도를 유지했고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폴란드는 올해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호감도는 73%를 기록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미국 호감도는 조사 대상국 중앙값인 59%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스웨덴의 미국 호감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진 수준이라고 퓨 리서치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비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9%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줄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다시 77%로 반등했고 2022년에는 89%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많은 국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 미국의 기록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인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신뢰하는 이들의 비율은 미국에 대한 호감도만큼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서 옳은 일을 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앙값인 53%보다 약간 높은 59%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폴란드가 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76%를 기록한 스웨덴과 케냐, 68%인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순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신뢰하는 일본인 비율은 65%로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대다수 조사 대상국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와 한국에선 전년도 대비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신뢰하는 한국인 비율은 2021년 67%, 2022년 70%였지만 올해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 대외정책을 신뢰하는 비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각각 17%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이 대외정책 결정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할지에 대한 조사 대상국들의 견해는 엇갈렸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1%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과 헝가리에선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기록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8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에선 그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조사 대상국들의 중앙값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조사 대상국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의 중간값은 8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89%로 나타나 93%를 기록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한다고 보는 비율은 88%로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번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미국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2일 사이 23개 국가에 있는 성인 27,2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정권은 1979년 집권한 이래 40개국 이상에서 암살과 테러, 음모와 테러 공격에 연루됐습니다. 이란은 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대외작전 부서인 쿠두스 군을 통해 이 같은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2019년 미 국무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전체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도 2007년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쿠두스 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해외에서 폭력을 자행하려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음모를 폭로하고 방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일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쿠두스 군 소속 5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련의 외부 음모에 참여했거나 전 미국 정부 관리, 외국 국적자 또는 해외에 있는 이란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 제재된 개인 중 한 명이 소유한 항공사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샤람 푸르사피와 모하마드 레자 안사리가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인인 푸르사피가 쿠두스군 요원인 안사리와 함께 전 미국 정부 관리 두 명을 암살하기 위해 계획하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르사피는 2022년 8월 푸르사피 해외 살인 음모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도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안사리는 또 미국과 중동,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과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정보와 치명적인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됐습니다. 튀르키예에 기반을 둔 이란과 터키, 이중 국적자인 호세인 하페즈 아미니는 항공산업과 그의 회사인 레이 항공사와 연계해 튀르키예의 이란 정권 반체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암살 음모와 관련해 쿠두스군의 비밀 작전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됐습니다. 제재를 받은 다른 두 명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대방첩 책임자인 루훌라 베즈간디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외국정보 책임자인 레자 세라지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이 조치는 미국이 정권의 테러 활동과 반대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폭로하고 방해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